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만 하였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까웠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그곳에 있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벌써 마을로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내게 청하였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 우물은 매우 깊고 선생님께는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 생명의 물을 얻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한 분이십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직접 이 물에 물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들과 모든 가축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사실 내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언자이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 유대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이 산으로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을 써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다. 아니 벌써 여기에 와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바로 그때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또는 어찌하여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껏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와 예수를 보러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누가 선생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 뒤 여름이 끝날 때에야 추수가 시작되겠지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거두는 사람이 싹쓸 받고 있다. 그가 거두어 드리는 곡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힘들여 키우지 않은 곡식을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했고 너희는 그들이 힘들여 키워놓은 것을 거두었다. 그 사마리아 마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네 동네에 머무시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그 마을에 머무셨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소.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다. 가나는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신 예수를 찾아왔다. 그는 예수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하였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왕의 신하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다. 종들은 그에게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물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았느냐?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1시쯤 아드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집안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 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뛰노네.
수정같이?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고
우리 다시 만나니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이사야서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드러난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에서와 야곱의 간격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간격을 정리하는 것으로 완성된 복음을 거역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경계하는 내용이 이 12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는 것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겪었던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죄를 힘입은 은혜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사실적인 하늘의 시온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 변화인가를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영광에 함께 거하게 되는 복음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경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그들을 권능과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음을 최초로 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 경험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러한 간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형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구운 유월절 양을 먹으며 평화롭게 밤을 지냈던 주님의 백성들과 집집마다 장자를 잃은 이집트 가정들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랑받는 사람들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형벌의 대상으로서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대상일지라도 가깝게 교제를 나누는 형편에서는 오히려 더 존경이 가는 경외의 대상일 것이고 잘 알지 못하는 두려운 분은 그냥 무서운 분이라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율법과 복음 속에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 앞부분에서는 먼저 일곱 가지 정도의 보이는 현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항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는 나 개개인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것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만 두려움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정하신 목자 같은 주님이신가 이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고 대해온 바탕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충성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온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다만 나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19절 상관절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시내산에서의 보이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모호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19절 하반절이라는 부탁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보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나 들리는 것들이 정확할 수 없고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시각과 청각의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에 관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사랑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이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는 그러면서도 공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모세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그 거룩함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쩌면 그런 입장에서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 더 경계될 수 있는 비유로 여겨집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0절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면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다루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 율법 속에서는 물론 복음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예수도는 물론이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이나 20절에는 사람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 볼 수 있고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리고 유다서 10절 같은 표현들입니다. 사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은 가능하지만 짐승은 불가능함을 봅니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 영혼이 누구보다도 고요함을 가진 모세조차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1절에 여기에 그 보이는 바란 사람의 오감으로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섭기로 처음 에덴에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의 고백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이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와 처음 임재하여 뵙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오늘 21절 하반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말하려는 예수도의 보혈로 완전한 사죄의 감격으로 보거나 듣거나 하는 시각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완전한 교통이 가능한 천국을 말하기 위한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임마누엘은 공포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공포스러웠던 죄인이 예수도의 희생으로 사죄를 받고 육신의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받은 사람이 육신과 세상에서의 삶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했는데 앞의 두렵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공포스러운 시내산에 반대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곳은 이란 나아갈 자격을 얻어 당당히 나아간 것으로 과거 죄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2절에 한 것처럼 단순한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소나 지성소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거느린 천사들과 함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영광의 성소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곳의 하나님과 더불어 구성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무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중계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3절이죠. 과거 율법시대에 선택받은 백성 중에 구속의 역사를 사모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비록 분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수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 생명록책에 기록된 성도들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3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시고 삶과 죽음의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이 역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을 기다리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의 마무리도 이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던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짐승의 피가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의 표현은 주님의 복음으로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역과 사죄의 역사가 희생의 피를 최초의 죽음을 당한 아벨의 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벨도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린 것은 아닙니다. 즉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뿌린 피이지만 예수도의 피 흘리심은 원수처럼 죽일 대상으로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를 해결하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간관계는 물론 모든 자연과 우주관계 속에도 화해를 이루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삼손은 실패했나요? 언젠가 제가 받은 질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블레셋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생과 잠자리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그 여인에게 누설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에 붙잡히게 되고 두 눈까지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실패한 사람인가? 그가 율법을 어긴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요셉을 장차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장차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NIV 영어성경에서는 Beyond Understanding, 즉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판에서는 그 이름이 비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ESV에서는 개혁성경과 유사하게 원더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묘자, 곧 놀라우신 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는 놀라우신 기묘자이고 모사 곧 카운슬러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초청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 오 거룩한 곳 안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선포가 세 번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구절을 declares the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도치어법입니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함이지 이런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만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와 같은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만 이와 같은 선언이 3,8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항구적인 평화와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